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유다에서는 소년 왕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는 47세 때 시나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시아는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으나 나중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시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의 수를 헤아려 보니 모두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감한 이스라엘 병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 어느 이교도의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한 사람이 찾아와 충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를 싸움터에 함께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고 계십니다.
난 이미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었어. 그들을 돌려보내면 난 돈을 손해보고 맙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가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아마시아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병사를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도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돌려보냈다고 화를 내며 유다의 몇몇 마을에서 행패를 부려 3,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를 돌려보낸 다음에도 아마시아에게는 자기의 군사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이들 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돔 사람이 사는 사해 남쪽 소금 골짜기로 가서 에돔 군사와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에돔에 간 아마시아 왕은 세일 자손의 우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그 우상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궁전에 두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날을 알 리 없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오늘날의 어리석은 사람도 아마시아 왕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가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는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에게 한 사람의 예언자를 시켜 경고하셨습니다.
에돔의 신들은 자기 백성들까지도 너의 손에서 구하지 못했는데 너는 어째서 그것을 숭배하느냐?
그러나 아마시아는 자기의 승리를 크게 기뻐하여 더욱더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수리아와의 싸움이 막 끝난 뒤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몇 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어 아버지 때 수리아에 빼앗긴 몇몇 성을 되찾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지금 또 싸움을 벌여 병사들을 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마시아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얼마 안 되는 에돔 사람을 무찔렀다고 뽐내고 있는데 당신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나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당신은 싸움에 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죽음을 당할 것이오.
그러나 아마시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나라 군대는 맞붙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 왕은 여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와서 높은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는 왕궁에서도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벌로 그가 싸움에서 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아마시아는 그 후에도 15년 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읍과 성전이 침범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왕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이 어리석고 쓸모없는 전쟁을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제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마샤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도망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블레셋의 라기스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병사 몇 사람이 뒤쫓아가서 그를 라기스에서 죽이고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다스렸지만 뒤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끝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슬픈 경험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우시야와 여로보암이 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야기를 멀리 니느웨로 옮겨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유다에서 800k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으로 훌륭한 궁전과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교의 도시였으며 사악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이 악한 짓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킬 것임을 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을 지나 멀리 있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그 반대쪽으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바닷가에 있는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바나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달아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으로 가서 자리에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뱃사람들은 돛을 올렸습니다. 배는 돛에 가득히 바람을 안고 바다를 향하여 욥바를 천천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폭풍우를 일으켰습니다. 푸른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큰 파도가 일어 배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뱃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전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드는 신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은 눈앞에 위험이 닥친 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자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이 판국에 무슨 잠을 자는 거야? 어서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빌어보아라. 우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지 않은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재난이 누구의 탓인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도록 하자.
뱃사람들도 떠들어댔습니다. 제비를 만들어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둘러싸고 따졌습니다.
내가 누구며 무슨 짓을 했길래 신이 화를 내어 폭풍우를 일으키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이 말을 듣자 뱃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쳐주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달아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닥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편 뱃사람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하면 폭풍이 가라앉겠는가?
나를 바다에 던져넣으시오. 그러면 바다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사나운 폭풍우는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요.
요나는 자기를 바닷속에 던져넣으면 하나님께서는 뱃사람들을 구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은 차마 산사람을 바닷속에 그대로 던져넣을 수 없어서 힘껏 배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비바람은 더욱더 거칠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는 마십시오. 이 사람을 빠뜨린다고 해서 우리를 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 다음 뱃사람들은 요나를 거친 바닷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혼내주기 위해 폭풍우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제물을 바치고 평생토록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요나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머리와 목에 바다풀이 감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물고기를 요나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고기는 입을 벌려 거의 다 죽어가는 요나를 삼켰습니다. 큰 고기 뱃속에는 공기가 충분히 있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줄곧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흘 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에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는 멀고 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아마 노새나 낙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며칠이 걸려서 수백 킬로미터의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먼 동쪽 나라 아수르의 사악한 성읍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큰 길을 걸어가며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슨 말을 저렇게 외치고 다닐까?
저 사람은 자신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어 이 도시가 악으로 말미암아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말하게 했다는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말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훌륭한 옷 대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왕도 요나의 말을 들어 아름다운 왕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으며 왕좌를 떠나 잿더미 위에 앉아 죄를 뉘우쳤습니다. 왕은 신하를 시켜 니느웨 거리마다 포고문을 붙이게 했습니다. 보고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 짐승, 소, 양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면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에게도 거친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을 부르며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던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기도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한다고 한 자기 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가엾게 여겨 구해주신 것을 보고 크게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시도록 바랐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무척 인자하시며 뜻을 돌이키시어 재난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난이 내릴 것이라고 말한 다음 하나님이 이곳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살아있기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 밖으로 나와 뜨거운 햇볕을 가리려고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앉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받아들여 니느웨를 멸하실지 어쩔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초막에 그늘이 지도록 박덩굴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햇볕이 무척 뜨거웠기 때문에 요나는 그늘이 지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그 박덩굴의 줄기를 먹어버리는 벌레를 보내셨습니다. 벌레 먹은 박덩굴이 시들자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햇볕이 너무나도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요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룻밤 사이에 나서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이 박덩굴을 아까워하고 있다. 하물며 앞뒤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이 큰 성읍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여섯 명의 나쁜 왕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맨 먼저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과 구별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로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나라를 다스려왔지만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후의 핏줄을 이은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도 예후 가문의 다른 왕들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나쁜 왕이었지만 오래도록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혀오던 이웃나라 수리아에 대하여 몇 번이나 싸움을 걸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인한 수리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에게 빼앗겼던 몇몇 성읍을 되찾았으며 다시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사치를 하며 날마다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시켜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도 자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다. 있는 것은 욕설과 도둑질 뿐이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또한 아모스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왕국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주 없애버리실 것이며 백성 가운데 죄인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른 지 반년 만에 그의 신하인 살롬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예후의 자손은 대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후의 자손은 4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살롬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므나헴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리아를 침략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포로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이스라엘이나 수리아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 왕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만약 므나헴이 착한 왕이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나헴은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말아달라고 은 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술과 온갖 죄가 나라 안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와 그 밖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인 몰록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우상의 팔에 안기고 부를 때입니다. 그러면 가엾게도 어린아이는 다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바치면 우상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에는 착한 일이 자취를 감추고 평화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기 전에 이곳에 살던 이교도와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므나헴 왕은 1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도 아버지와 같이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다음 신하인 베가 장군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베가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쁜 왕 6명이 차례로 나라를 다스릴 동안 유다에서는 단 한 사람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착한 우시야 왕은 여러 해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는 16세 때 왕이 되어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죽음을 당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가 블레셋의 성읍을 정복하고 성벽을 허물어버리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우시야는 아라비아 사람도 정복했으며 암몬 사람들도 그에게 선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에 튼튼한 망루를 세우고 부서진 성벽을 고쳤습니다. 또 방패와 창, 투구로 무장한 군사를 30만 명 이상이나 거느렸습니다. 그는 또 활과 큰 돌을 쏘기 위한 무기를 예루살렘의 탑에 갖추었습니다. 이들 무기는 유다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으로 그때까지 아무도 그 같은 기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시야는 농사짓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포도밭을 가꾸고 많은 양과 소를 길렀습니다. 소와 양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우물도 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으므로 우시야 왕의 이름은 멀리 애굽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우시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대단히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시야는 차츰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 황금의 향로에 향을 피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향로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을 보았습니다. 곧 그 말을 전해들은 80여 명의 제사장이 왕을 뒤쫓아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향불을 피우는 것은 임금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아론의 자손으로 향을 피우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제사장들만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말린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왕의 이마에 무서운 문둥병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왕의 이마에 생긴 흉측한 흰 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왕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왕도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자 급히 그곳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시야는 혼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아들인 요담이 맡아서 했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끝에 우시야는 문둥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상 곁에 묻혔고 아들 요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담은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셔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요담은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시야처럼 왕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과 망루를 세우고 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안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요담 왕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